매기 성경 강해.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 제1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시편 강해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시편으로 모시겠는데 오늘은 13편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13편 이 시는 이 시편 가운데서 아주 우울한 부분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9편에서 15편에는 장차 올 대환란의 기간을 설명하면서 어려움이 닥치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유대인의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 그러나 충성하게 됩니다. 그때는 커다란 시험의 때가 될 것이죠. 그래서 환란의 때가 우리 가운데 오게 되면 신앙생활하는 것도 어려워지고 사실 이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게 원체 가치관이 혼동되기 때문에 근자도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진리와 복음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힘든 시대를 우리가 지내가고 있단 말이죠. 이러한 때에 더 주님만 붙들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자 하는 것이 요즘 뭐 목사님들의 설교가 아니겠어요? 그런 면에서 이 시편 13편은 그 말세 때 장차 올 환란 때 우리가 얼마나 우울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쓰라린 체험으로부터 이 시편을 기록했지만 현대적으로 이 시편을 해석을 해볼 때 좀 전에 드렸던 말씀과 같은 의미로 우리가 접근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언적으로 또는 역사적으로 이 시편을 해석을 해야 옳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지상에서 정말 마지막 때까지 어떻게 저 하늘나라에 온전히 들어가기 전까지 어떠한 경우를 접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잘 다루고 있다고 봅니다. 다윗은 이 시편을 쓰면서 아마 사울왕에게 쫓기고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이때 다윗은 아둘람의 동굴에 숨어 있었어요.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다윗을 찾아왔죠. 다윗은 매일같이 자기가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있다는 사실을 순간순간 발견을 했습니다. 몸도 지쳤고 마음도 낙심하여서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 거죠. 1절을 봐보세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나이까? 나를 영영히 잊으셨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여러분 여기에 다윗의 그 부르짖음을 여러분들 느끼실 수 있죠? 아주 비관자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셨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 구약학자 뎌리치가 말했듯이 여기에는 길고 깊은 한숨밖에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나 싶어요. 이것은 마침내 해방된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훨씬 더 온유하고 잠잠한 기도를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자긍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얼마나 계속될 것이냐라고 지금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이죠. 아주 지쳐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이 다윗. 그러나 지쳐있어요. 지금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다윗의 이 기도를 보면서 힘을 얻는 원천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힘과 능력으로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다음으로는 3절로 가볼게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다윗이 이 시편을 쓸 때 커다란 위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원수들이 죽이려고 한다는 두려움 때문에 잠을 이루기조차 어려워했어요. 그 얘기는 휴식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호해 줄 것이다. 그렇게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4절 볼까요?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저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요동될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다윗은 원수들을 이제 자기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러한 이 올무 놓아진 이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벗어날 수가 있는가?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다윗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기게 되지요. 5절 보세요.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여 싸우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로다. 다윗은 자기 힘으로 공경에 빠져 있을 때 자기 힘으로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스스로 이겨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물론 조바심은 있었죠. 물론 때로는 불평도 했었고요. 한탄도 했었고요. 그러나 오직 자기를 구원해 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에는 조금 더 변함이 없다고요. 6절을 봐보세요. 내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누구이든지 또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아멘이시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6절을 이렇게 쭉 보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것 참 이것이 크게 우리 가운데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거죠. 여러분, 금방 병원으로부터 나와서 자기가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하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가 말이죠. 맞아요. 찬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선대하실 것이다. 그분은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아무리 내가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혹여 암에 걸렸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그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에서 우리는 필사적인 다윗의 도피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도피는 다른 게 아니라 큰 환난이, 큰 역경이 닥쳐오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다윗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14편으로 들어가 보죠. 이 14편은 다른 시편들, 특별히 12편과 연결되어져 있다고 봅니다. 이 시편에서 우리는 말세에 부패된 모습, 사실 뭐 어떠한 지경으로 갈지 부패하게 될 거라고는 알지만 사실은 알기는 좀 곤란하잖아요. 근데 그때를 보면 일반적으로 성경의 교훈이 경건한 자들이 많이 사라지고 악한 사람들이 활개를 치며 살게 될 것이다. 부패와 사악함 그리고 불법이 성행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말세에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이고 이거 말세로구만, 아이고 참 말세야, 뭐 이렇게 일반적으로도 표현하지 않습니까? 소위 이러한 내용들은 지금 현실로 볼 때는 지금 현실이 뭐 우리말로 그러잖아요. 약과라고 말해요. 우리가 이 대환란 그때가 우리 가운데 온다고 하면 그때는 뭐 심각한 지경에 우리가 처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보면 요한계시록 3장 10절의 말씀을 볼 수가 있는데 내가 나의 인애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케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여러분, 그러한 시험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될 거란 말이죠. 호른 감독이 본 시편을 아주 훌륭하게 정리했다고 저는 또 생각을 하는데요. 그분은 본 시편을 세 부분으로 나누었어요. 어떻게 나누었냐면 세상의 부패,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원수들과 나름대로 또 이렇게 좀 같이 동석하고 뭐 이런다는 것이죠. 이 14편의 모습을 보면 이것은 간단하지만 아주 중요한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 본문을 좀 보면서 한 절 한 절을 좀 해석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1절을 또 볼게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 구절에 나오는 어리석은 자라는 표현은 여러분 시브리어로 나발이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사무엘 상하, 특별히 사무엘 하라든가 사무엘 상해 볼 때 아비가일이 등장하는데 이 아비가일의 아내가 나발이었잖아요. 그러나 사무엘상 25장에 보면은 그 좀 바보였어요. 어리석었어요. 그래서 그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다윗에게 반기를 들었잖아요. 그 당시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에게 반기를 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망하는 거 아니에요? 죽는 거 아니에요? 그때 아주 현숙한 아내 아비가일이 딱 해가지고 살렸단 말이에요. 그러나 결국은 이제 그 나발이 죽고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가 되는데 어쨌건 고 사무엘상 25장에서 보여주는 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어리석은 사람의 대표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2절을 보실까요? 2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하나님이 어떠한 사실을 발견했을까요? 3절을 보세요.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한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참 이게 현실이라고요. 바울은 로마서 3장 12절에서 이 구절을 인용을 해서 한 번 더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4절로 6절을 볼게요.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니요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며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저희가 거기서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경영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 피난처가 되시도다. 여러분 여기에 승리의 기운이 있습니다. 7절 한 절도 보고 우리 찬양 함께 하죠.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이 구절에서는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이 나올 영광스러운 그 날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할 거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구절에 오해의 여지가 없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한 미래의 목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시편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사실을 폭로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다른 구절 가운데 명백하게 진술된 사실을 외면하려고 할지 모르지만 어떻게 시편 기자의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외침과 기쁨이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자기 왕국을 세우실 그 미래를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영적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나라를 세워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서 찬송 함께 하시고요.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서 더 손으로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14편을 이제 앞서서 살폈으니까요. 15편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 15편은 9편에서 시작된 시편의 마무리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아주 짧은 시편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편들을 살펴보면 분명한 발견을 하나 할 수 있고요. 발전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9편과 10편은 교만, 자랑, 그리고 자기 만족으로 가득 찬 사단의 사람들을 보았잖아요. 11편에서는 시험당하는 의인을 보았어요. 12편에서는 우리는 불경건한 자들 가운데 있는 경건한 사람들의 대화, 그리고 그 사람들의 모습 속에 환란이 나타날 거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13편에서는 대환란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환란 가운데서 어떻게 하는가 도피하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14편에서는 말세에 나타날 인간의 부패성, 곧 무신론적인 태도와 더럽고 반역적인 행위들을 보았어요. 이제 15편에서는 그 왕국으로 들어갈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다고 봅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이까. 오직 하나의 거룩한 산이 있는데요. 성경에는 이스라엘 땅에 있는 시온산을 가리켜서 거룩한 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천년 왕국 곧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 땅에 세우실 그 왕국에 들어갈 자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서 4절까지를 볼게요.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회방치 아니하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5절을 보실까요?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본 시편에서 다윗은 야고보와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인데요.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이게 인용되어진 그러한 말씀이죠. 그리고 또 시편 16편에서 이 24편까지는 또 다른 한 덩어리의 시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러한 내용들, 그래서 오늘은 아마 이 시편 16편까지 우리가 좀 살피면 좋을 줄로 압니다. 시편 16편에서 여러분 24절 4편까지가 또 하나의 주제로 기록되었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시편 16편은 부활의 노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세 번째 메시아의 시인데요. 8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생애를, 9절에는 죽음을, 10절에는 부활을, 그리고 11절에는 승천을 다루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1절부터 볼게요. 16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그렇죠? 2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이게 온전한 그런 고백이에요. 이러한 고백 참 귀하죠. 3절을 보세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이 땅 위에 있는 그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되십니다. 주님이 되십니다. 이러한 특권은 다음 9절에서 밝혀주듯이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미치는 건데요. 어떤 특권입니까? 4절을 보세요.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저희가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다른 신들에게 예물을 드린 자는 괴로움이 더한다. 여러분, 여기서 신이라는 말이 대부분 그 역본에서는 뭐라 그럴까요? 추종한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추종하는 것이죠. 5절로 6절을 봐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 말씀은 사실 제가 저희 교회에서 우리 구역 사역자들과 늘 나누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이시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땅 위에 오셔서 슬픔과 죄의 세상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목표와 희망이 되셨다고 하는 것.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나의 산업이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내 잔의 소득이 되신다고 하는 것. 여러분, 여기서 산업과 잔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세요? 나의 산업이란 내가 그것을 즐거워하든지 즐거워하지 않든지 나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나의 잔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감사함으로 내 자신의 것으로 삼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자면 점점 식탁에 나의 손자의 접시에 놓여있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또 뭐 그러한 뭐 이런 데 보면 뭐 그 어린 아이들이 말해요. 그냥 다 음식을 흐트러버리고 막 이렇게 하지만 그 음식을 우리가 하나하나 이렇게 챙겨주면서 그 매기 목사님은 참 그런 것 같아요. 자상한 분 같아요. 손자들이 그렇게 막 음식을 이렇게 흐트러 놓고 그러면 하나하나 잘 이렇게 챙겨서 꼭꼭 씹어 먹게끔 하셨고요. 그래서 그 꼭꼭 씹어 먹을 때 그래야만 소화가 잘 된다, 이렇게 가르치셨다는 거죠. 여기서 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충분히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는 그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저희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잔의 소득이신 것을 믿는 거죠. 16편 7절을 볼까요?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여러분, 잠 못 이루는 밤에는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시편 기자는 여호와를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생각하기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은 참 힘들지 않을까 봐요. 거의 없는 거죠. 8절로 10절을 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해주실 줄로 믿는 거죠. 베드로는 오순절날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게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2절로 36절의 말씀이거든요. 이것은 분명히 시편 16편에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내용을 인용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바울도 본 시편이 그러니까 본 시편을 나름대로 좀 인용했다고 보는데요. 사도행전 13장 35절 37절을 보면 바울의 말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그러므로 또 다른 편에 이르러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조차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여러분, 이것이 부활에 대한 이 시편 16편을 바울이 인용하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본 16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아주 주목할 만합니다. 특별히 8절에서 그리스도의 생애가 나타나는데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9절에는 주님의 죽음이 나온다고요.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것은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을 알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10절에 보면 부활이 나오는 거예요.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11절에는 승천이 나오거든요.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것은 부활에 관한 시편이며 신약에도 인용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 위대한 메시아 시편 16편에서 확실하게 예언되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매기 성경강해 지금까지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 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시편 강해 말씀으로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청취소감 보내주신 분께는 줄기세포 연구기업 RNL바이오에서 온가족이 들을 수 있는 마이퍼스트 음반과 나침반 출판사 신간 나쁜 감정과 내적 갈등을 이기는 법을 제시한 해럴드 세일러 박사의 자신을 사랑하며 사는 법을 보내드립니다. 청취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인터넷 홈페이지 www.febc.net 매기 성경 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이용 시에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